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는 사실적 행동, 어떻게 보면 기도는 사실이다. 실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야기, 내 소원들을. 그리고 응답에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초신자들 같은 경우, 교회를 처음 다니고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분들은 그냥 기도가 막연히 어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는 그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실질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실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그 전에 한국에서 요즘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있을 때 어릴 때 한 달에 한 번씩 민방공 훈련했어요. 민방위 훈련인지 민방공 훈련인지. 그래서 내일은 민방위 훈련의 날입니다. 그러면 학교 다니다가도 그 시간 되면은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코 막고 폭탄 터진다고 귀 막고 뭐 눈 이렇게 막고 막 그랬어요. 그 왜 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근데 60년을 한 50년을 그렇게 해도 안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민방위 훈련 없어졌죠.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실감이 안 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꾸 약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실제적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잘 아뢰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경험들이 약화되고,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실제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체험들이 점점 없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은 뭐 조지 뮬러가 뭐 많이 했대더라, 뭐 그런 거는 알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 응답 받았대더라,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알지만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가깝나, 이럴 때는 많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다. 기도회로 모이자 그러면 별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감각과 이해들이 없이 기도들을 점점 하는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기도는 그냥 겨우 그냥 하는 거, 뭐 밥 먹을 때 하는 거, 애들 같은 경우도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거, 급할 때나 하는 거, 이런 거지 늘 하나님이랑 기도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점점 현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분들만이라도 기도가 이게 실제다, 실제 내가 하는 기도는 실제다, 이런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누군가 헨크 헤네그라프라는 분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그런 책에서 기도가 사실이다 해서 저 팩트의 그 이니셜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설명을 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기도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처럼 기도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찾으시는 이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실존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로 쭉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가 계시다, 히브리서 11장에 존재한다라는 얘기는 그가 그냥 계시는 분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 사탄도 알고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건 사탄도 알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절대성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만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장 잘 신약적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 이 히브리서 1장 1절이랑 2절인데 보면 같이 보실까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냐, 그때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구약적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다. 그리고 그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대가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하신, 구약에 약속하셨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실존적인 거예요. 아주 그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이 히브리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탁월하게 해석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아들로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됐습니다. 라고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근데 이 상,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좋은 상을 생각을 해요. 상장은 요새 좀 약하죠. 부상이 있어야지. 부상. 뭐 이렇게 상을 주신다. 근데 여기서도 보면 우리의 그 인간적 기대를 성경이 어떨 땐 냉정하게 저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 상이 아니고 여기 히브리서에서 이 히브리적으로 이 개념은 미스타 포도레스라는 단어는 보상하다라는 뜻은 맞는데 뭐가 보상이다라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킨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즉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아는 상. 여러분 그걸 만족이 잘 안 되시죠? 그거는 그거고 뭐 좀 더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보너스로. 근데 그거 말고 그냥 그 하나님 한 분을 아는 것으로 그걸로 족할 수 있는 기쁨. 그게 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상을 갖고 받으신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상을 받았으면 사실 늘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근데 이 상을 진짜 받으면 다른 상이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이 상 하나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는 기쁨의 상을 하나 여러분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진짜 그 상을 받아야 돼요. 딴 상을 찾아서 우리가 고민이지 이 상 하나만 받으면 사실 그냥 다 감사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말 이렇게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런 상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기도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열심이랑 다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실존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를 아는 삶,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좋은 믿음이죠.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알고 그 결과가 기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실체가 그거고 믿음의 내용이 그거고 믿음의 결과는 바로 그런 기쁨과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는 어떤 기도를 미사여구를 해서 잘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황공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오바마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이메일을 하나 보냈어요. 답이 올 걸 기대하고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본인이 직접.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직접 어떻게 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또 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지 받는 데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받아도 이게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정크 메일인지 제대로 된 메일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내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를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관심을. 그래야지 기도 생활을 믿음 가운데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계속 보내기만 하면 이게 응답에 대해서는 참 약해지기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으시라고, 그리고 어떻게 응답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하시라고. 그래야 기도 생활이 좀 이렇게 잘 정돈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랑. 두 번째는 A인데 이건 경배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좀 월십이랑은 좀 다른 단어죠. 근데 경배하는 단어를 저렇게 씁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또한 수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경배자의 자세가 마땅히, 내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내 필요를 이야기를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경배받으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믿음의 모든 행위의 기초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예배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그런 인식이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가려서 하게 돼요. 그렇죠?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막 못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문득 감히 이런 걸 안 해도 되나, 이거 내 욕심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못된 생각을 막 하다가도 정신을 차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건 자세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자세, 기도하는 자세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자세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죠. 세 번째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특별히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고백이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 욕심으로 구하여도 안 된다. 이게 다 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도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놓고 재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다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신약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예배 드리다가 말고 나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떠오르면 그 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키소서. 그렇게 용서할 마음의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예배드리다가 뛰쳐나가서 화해하고 오는 것보다 그래도 받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렇게 막힌담이 없도록 노력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참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늘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성들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꾸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생겨요. 잘못했는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이렇게 똥 하고 있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오히려 더 우리 속담에 모한 놈이 소리친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살다 보면. 근데 그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애들을 야단쳤어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문 쾅 닫고 나가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거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두면 안 돼. 그 버릇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버릇들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뭐 교회 안 나간다, 교회가 여기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이뻐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절대로 건강해지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냥 그런 분들은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꼭 또 교회 다닌다고 떠들고 다녀요. 정말 부끄러운 건 줄 모르고. 그게 참 이 패역한 인간의 본성은 죄에 대한 고백함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참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잘못은 할 수 있는데 진짜 나쁜 건 잘못했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을 지적할 때 당신은 왜 나만 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삶, 늘 무릎 꿇는 삶, 늘 회개하는 삶, 이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믿음이죠. 아름다운 믿음이고. 여러분 기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고백적인 믿음의 기도들이 늘 이렇게 선행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편안해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들 해보셨잖아요. 기도가 되세요? 기도 안 돼요. 찬송도 안 되고요. 예배가 안 돼요.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한마디도 뭐냐? 회개하지 못한 못된 자아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게 반응을 못할 때 나타나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고 옆에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그런 우리의 자아에 대한 실감과 실존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실존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자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큰 깨달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무릎을 꿇고 살게 만드는 큰 능력이 있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위대한 사역에 있지 않고 진실한 회개에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에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회개에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이 묻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빛을 발하시는 거예요. 빛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우리의 재주를 사용도 하시지만 우리의 뭐 경험도 사용하시고 지혜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보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듭나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 인생을 참 아름답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인생은 참 귀한 인생이에요.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복이 있는 인생. 여러분 다윗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은 늘 하나님이랑 회개하며 교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가 쌈자라고 뭐 나라를 통일하고 이런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정직한 무릎구름이 정말로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멋있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용기죠. 그게 용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용기 있는 회개의 용기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선물로 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헤아려보니 감사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생각해보니 감사고요. 돌이켜보니 감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모든 것들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난 가운데 지었던 시편들 그리고 역사서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 포로 시대에 지었던 그 글들을 보면 선지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에 고백되어지는 것들은 아주 동일해요. 감사예요. 감사. 마지막이 다 감사로 끝이 나요. 특히 시편에 있는 고난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막 분위기가 험악해요. 삭막하고 막 저 원수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막 왜 이러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뭔가 덤비고 따지다가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이러면서 마지막에 끝은 모르나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아, 이 우리의 기도가 이 감사로 시작이 되고 또 감사로 끝나고 이럴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힘들고 곤고할 때는 감사로 시작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작은 뭐로 해도 좋아요. 근데 끝은 감사로 되길 바랍니다. 예, 끝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냥 그러고만 돌아가지 마시고 마무리를 감사로 잘 하시고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게 간구라는 건데 이게 간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한 좀 이렇게 간절함.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간절히 아뢰는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함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너무 밤늦게 찾아오니까 아유 그냥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 뭐예요? 간절함이죠. 간절함. 적당히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언제까지예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용서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살 때까지가 아니라 70번씩 7번이면 490번으로 어떻게 세겠어요 우리가. 내가 용서가 될 때까지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안 해도 내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서 언제든지 그럴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사는 거는 쉽지만 그 이후에 예수 믿고 사는 것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살기 어려워요. 대충 적당히 믿고 살기는 쉬워요. 그런 편에서는 죽기 전에 구원받은 한평 강도가 아주 팔자가 정말 상팔자예요. 제가 보면 큰 고민 없이 십자가에서 저도 함께 낙원에 데려가 주시 그 한마디에 같이 갔잖아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번민과 고민을 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야. 야, 어떨 때는요. 야, 참 물론 사명은 없죠. 사명의 삶을 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긴 하지만 참 시험 걱정 근심 없이 살다 가신 분이야. 제가 볼 땐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데 하나님이 왜 안 거두어 가시고 남겨두셨나? 저와 여러분은 사명의 축복자들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휴, 이 세상을 권고하게 힘들게 앞으로도 살 날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 너네 예수 믿고 그렇게 한평강도처럼 가면 천국 가면 민망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은혜의 시간을. 사명의 시간입니다. 정말 축복으로 쌓아가야 되고요. 감사로 쌓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열매로 쌓아가야 되고요.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자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열심히 있는 삶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고민이 많은 삶이에요. 뭐 스포트라이트 받고 사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과 서러움과 인내와 그런 노력들이 예수 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랬잖아요. 이 시대는 악해요. 그리고 대부분이 악하게 살아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으면 견뎌내기 어려운 삶입니다. 절대로 허락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그 삶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어떨 때는 마음을 토하는 그런 아픈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고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뭐 좀 잘 되게, 사업 잘 되게 주세요. 자식 잘 되게 주세요. 막 이런 거에만 간청을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건 좀 차원이 낮고 높은 수준의 그리스도인의 간청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참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속을 토하는 모진 기도가 있는 삶이라고요. 그런 기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죠. 시편에도 내 침상이 젖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침상이 하나님 눈물로 젖습니다. 내 눈물 하나님 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도가 있었다니까요. 시편 기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요. 성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몰래들 해요. 몰래. 음식 양념을 해도 혼자 밤에 몰래 와서도 하고 내가 보면 연구할 때도 몰래 하고 공부도 참 늦게까지 하고 여러분 운동선수들도요. 남몰래 연습 무지무지하게들 합니다. 겉으로는 안 하는 것들 같이 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정말 열심히 한 운동선수가 고백을 한 그 인터뷰했던 내용이 참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자기는 좋아하지 않고 우승을 해서 그렇게 뭐 상 받고 이런 것보다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은 혼자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야, 그 사람이 정말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거든요. 그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시간은 나 혼자 정말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이 난 정말 좋다. 그러니까 1등을 하는 거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신앙생활도 보이는 데서 뭐 열심히 하고 이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이랑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래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화려한 인생이 아니 우리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군계 일학처럼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랑 일대일로 교제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귀한 삶이죠. 기도가 그런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모여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장소에, 뭐 여러분의 어떤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운전을 하실 때도, 혼자서 조용히 있으실 때도, 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을 하실 때고, 또 책상에 혼자 앉아서고, 하나님이랑 일대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앉아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고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세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크고 비밀한 것도 마음가운데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뭘 막연하게 뭘 보고 이야기하고 자기 느낌을 가지고 뭐 사실인 것처럼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은혜들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경험하면 세상이 뭐 어떻게 뒤집어지고 바뀌고 그래도 괜찮을 수 있겠죠.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한 번만 이렇게 맛보잖아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거가 우리에게 절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뭐 크고 작은 일들이 그렇게 영향 미치지 못해요. 그게 이제 믿음의 견고한 진에 다 올라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기도, 간청한 기도, 은밀한 가운데서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는 기도, 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삶을 여러분들 정말 늘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런 기도의 깊이가 더해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과 세상같이 비교되지 않은 하나님의 큰 행복들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늘 맛보시고 살아가는 그런 참 신실한, 참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